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단 동편 지역에서 땅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 이 지파들이 돌아가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1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이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돌아가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는 패턴을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했던 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부터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이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10절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의 행동이고요. 11절과 12절은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반응과 대응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뭐 사건은 간단하죠. 돌아가면서 아직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 자기들 영역이고 건너기 전이면 다른 지파들 영역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강가 쪽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을 쌓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돌탑을 쌓거나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두었고 이 제단이 어떠했느냐, 10절 끝에 보면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은밀하게 어디에다 뭘 숨겨두거나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표식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들도 보고 가나안 사람들도 보고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게끔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고 또 사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본문들을 보면 이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다른 성경의 다른 여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해석이나 평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바람직한 일인가 그렇지 못한가, 만약 좋은 일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이라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들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적합한 방법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왔다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다른 형제들은 죽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 혹은 형제들을 향한 의무를 다하고 자기가 받은 유업을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상 숭배해야 되겠다, 이제 땅은 차지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우상 섬기면서 풍요롭게 살아야지, 이런 악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해놨어요. 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를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설명과 그 고백이 면피하기 위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한 고백인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인데 마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일단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추정을 할 때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결심이 섰을 때 그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과연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혹은 형제가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품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때 이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형제들 앞에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때 그 표현하는 방식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들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다른 무언가를 쌓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제단을 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기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탑을 세우거나 이런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언제 쌓았느냐? 구약 성경에도 놓고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제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언약체 결식을 하는데 그때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표현되고 있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 제단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쭉 사용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탑을 쌓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 뭐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 하고 돌을 쌓기도 하고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하나씩 갖고 와서 탑의 형태로 쌓기도 하고 아니면 또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기념해서 뭔가를 쌓기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거나 무언가 기념비를 세우기는 해도 자기들이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보면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니네가 왜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았니? 라고 분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설령 좋은 마음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걸 했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설령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기뻐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행동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적인 마음을 가졌어도 그걸 세상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도 귀하지만 그것을 표현을 할 때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데 예전에 보면 이제 기독교를 약간은 좀 우스갯처럼 여기거나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불신앙자로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해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면서 아, 이 사장님이 목사님 귀한 분 모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하고서는 자꾸 자꾸 이렇게 목사님 테이블 밑으로 봉투를 넣어서 자꾸 이렇게 찔러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왜 이러시느냐. 목사님 이건 제가 더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 하고서는 자꾸 테이블 밑으로 봉투를 넣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이 아닌 거죠. 누가 봐도 다른 옆에 있는 성도가 봤을 때도 아, 저 마음도 귀하고 저 표현 방식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귀한 마음을 품었어도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가는 지파들의 모습이 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요. 뭘 들었느냐 이르기를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 제단 쌓았다는 걸 들었어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내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기 보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쪽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나안 쪽에 남아있던 사람 어떻게 하냐면 소식을 들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 녀석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해. 돌아가면서 딱 한 가지 권면하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영역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벌써버리고 지네 멋대로 살려고 해. 가서 다 전멸시키고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하러 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지는 않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내일부터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지파들이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두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마음을 보면 여기는 가나안 쪽에 있었던 여러 지파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미워하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들도 심판받을 거고 우리도 심판받을 거니까 우상 숭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하게 잘 판단한 거예요. 적당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여기 보면 다 회중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이 형제여도 그들을 쳐서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합당한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간단해요. 우상 숭배자는 죽여도 괜찮은 것인가? 가서 전쟁을 해서 싹 쓸어버리고 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무조건 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는가. 어떤 경우에 보면 죽이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여지껏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와 관련해서 구약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부월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각 지파의 두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여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나무에 매달아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 저지르는 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병이 돌게 하셔서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지도자들이 가서 실제로 심판을 시행하고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사건을 보면 아간 사건이 있었죠. 누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있었던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지껏 어떤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건 아니면 심판 받은 다음에 그 심판에서 죄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했건 중요한 제일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라고 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해라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를 찾고 만약 그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인간적인 정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수기를 죄를 지었어. 가서 죽여버리자. 이러고서는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불평을 아이들에게 듣곤 합니다. 이제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애가 잘못해서 애에게 매를 때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애가 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애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매를 5대 맞을 정도만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50대를 때렸어요. 그럼 애가 안다고요. 또 애가 생각할 때는 매를 툭툭툭 때리면 될 정도로 잘못했는데 막 큰 몽둥이를 갖다가 죽자 살자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럼 애가 알아요. 내가 과도하게 벌을 받았다는 걸 애가 알고 분해한다고.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는 죄인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너를 대하건 네가 어떤 벌을 받건 넌 무조건 감당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벌을 막 다 줘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형벌을 가하거나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드린 말씀을 놓고 보면 앞에 있던 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본질적인 것,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두 번째로 그들의 표현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결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도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되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건 이웃 앞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품어야 할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갖지 않아서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곤 하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달도 열흘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고 귀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잘 표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정이나 인간적인 감정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다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나 늘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 태어난 거듭난 영혼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들을 이전과 달리 갖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변화된 마음들을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여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향하여 죄를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여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분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게 하여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들 앞에서건 타당한 마음, 타당한 행동을 하는 자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